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21절까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아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히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두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우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생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나강 건너편 아다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담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로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브레아 막발라 밭굴에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후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나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형들이 네가 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대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였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지난 시간에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축복이라고 불리는 야곱의 유언적 기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축복의 내용도 있지만 저주에 가까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빨리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복을 비는데 저주와 같은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 야곱이라고 왜 좋은 내용으로만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좋지 못한 내용들은 다 빼고 싶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것을 그대로 할 수 했던 것은 그것이 야곱이 자식들을 위한 기도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 즉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것이 야곱이 자식들을 위한 것만이라고 했다면 그것이 성경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마감하면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성경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의 그 기도의 내용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진 이삭은 맏아들 에서를 불러서 사냥을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습니다. 그 별미를 받아 먹고 자식 에서를 위해서 마음껏 축복하겠다고 했습니다.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다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갖고 오라고 해서 남편 즉 야곱이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리브가는 이삭을 위해서 거의 100년 동안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랬으니 그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얼마나 잘 만들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염소 갈비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고명으로 올려놓은 참깨의 개수까지 다 세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곱은 어머니와 짜고 어머니가 만들어준 염소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갈 때에 형 에서의 좋은 옷을 입고 목과 팔에는 염소 새끼 가죽으로 단장을 하고 갔습니다. 이삭은 예상외로 빨리 온 에서, 즉 야곱에게 왜 이렇게 일찍 올 수 있었느냐고 물으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사냥감을 만나게 해주셨다고 능청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삭은 그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라고 의심하면서도 에서를 위해서 축복을 해야 될 내용을 야곱에게 모두 빌어주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6장 27장 27절 하반절에서 29절입니다.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은 야곱에게 수확의 복, 세상과 가정에서 으뜸이 되는 복,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야곱이 이삭의 방에서 나가자마자 에서가 돌아왔습니다. 아마 그 둘이 밖에서 만났다면 이런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너 왜 내 옷을 입고 있고 네 팔에 두른 것은 뭐냐? 여름인데 덥지도 않냐? 야곱은 얼버무리면서 형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황급히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가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고 나서야 동생이 왜 자기의 옷을 입고 있었는지 자기가 도착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자신이 만든 별미를 드시고 마음껏 축복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삭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서 온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이때 우리 같으면 하나님 조금 전에 기도했던 야곱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 정확하게 12시 45분부터 오후 1시 15분까지 기도한 내용은 전부 무효입니다. 그 기도는 듣지 않은 것으로 해주십시오. 이제부터 진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 기도의 내용대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서는 통곡을 하면서 자기에게도 복을 빌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에서에게 야곱에게 다 빌어주었기 때문에 더 이상 빌어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자기를 위해서 빌어줄 것이 없느냐고 간청하자 빌어준 복이 이러합니다. 창세기 27장 39절 하반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복이라고 말하기에는 민망한 내용입니다. 열심히 일하며 살아도 겨우 먹고 살고 동생의 부하가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삭에게 야곱에서도 아들입니다. 그것도 결혼하고 나서 20년 만에 얻은 장남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는 이삭에게 금지 오겹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그를 위해서 빌어주고 싶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리브가는 에서를 사랑했지만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서로 편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 기도의 내용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비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대한민국에 있는 5천만의 인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뛰어나기 때문이거나 선하기 때문이거나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으로 끝나지 않고 성화와 상급으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 신앙이 거룩해지는 것은 100%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대신해 주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써 우리의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었을 때 뒤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화는 우리가 이루어갑니다. 그 성화의 완성의 지점에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난 이후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우리의 성화의 삶의 결과로 우리는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받은 아버지의 유언적 기도는 그들의 삶의 결과입니다. 열두 아들 가운데 가장 긴 기도의 내용을 받았던 사람이 유다와 요셉입니다. 유다는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서 생매장시키자고 목소리를 높일 때에 그를 미디안과 이스마엘 연합 상인에게 팔게 해서 목숨을 이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고 후에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훗날에 출애굽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또한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데리고서는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갈 수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보일 때에 그 아버지를 설득했던 것도 유다였습니다. 그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애굽의 총리가 점칠 때 사용하던 잔이 나왔을 때 그래서 그가 투옥되게 되었을 때 그를 위해서 간절하게 눈물로 가족사를 들어가며 긴 설명을 했던 것도 유다였습니다. 그 유다의 간절한 설명이 요셉의 마음을 다 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그의 대속적인 삶 때문에 유다의 후손에서 왕들이 이어지게 되었으며 메시아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의 기도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요셉의 신실한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49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라고 합니다. 이 구절로 인해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은 자신의 지파에서 지도자 즉 왕이 나오고 메시아까지 나올 것이라고 확대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늘 자신이 장자권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자신은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후에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지게 될 때에 북쪽을 선도했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모는 세상을 떠날 때에 유언을 정확하고 바르게 하지 않으면 그 유언은 자녀들에게 분란의 씨앗이 됩니다. 그것은 막대한 부를 소유한 재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남겨놓은 집 한 채, 또 얼마 되지 않는 적금 통장, 심지어 보험금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갖겠다고 싸우고 심함은 의절합니다. 또한 자녀는 부모의 유언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서로 양보하면 아무리 적고 작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언제나 남고 서로 더 갖겠다고 하면 아무리 크고 많은 것이라 할지라도 언제나 모자랍니다.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당장 이익이 되는 것과 오래도록 이익이 되는 것, 아니 영원토록 이익이 되는 것을 잘 분별하는 것이 지혜이고 더 중요한 것과 영원히 이익이 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자식들에게 유언을 한 후에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유언을 합니다. 29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그는 야곱이고 그들은 열두 아들입니다.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 명령하다의 차와라는 동사는 명령하다는 뜻 외에 부탁하다, 짐을 지우다의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인이 하인에게, 왕이 신하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즉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아주 강하게 부탁을 하면서 짐을 지우는 그런 단어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하기에 이렇게 강한 단어를 사용하는지 29절과 30절 상반절을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야곱은 자신의 시신을 조상들이 매장되어 있는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매장해 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야곱이 이미 열두 아들에게 축복을 하기 전에 말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하겠다고 확답을 했었습니다. 47장 29절과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은 얼마 전에 요셉에게 했던 말을 다시 열두 아들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야곱은 요셉에게 청, 즉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령을 합니다. 앞에서는 자신이 단지 막벨라 굴에 매장되고 싶은 것을 소망하고 희망하는 것을 표현했다면 아마 그렇게 희망을 하는 것은 야곱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의 거리가 멀고 그 시신을 운반한 방법이 쉽지 않다는 것도 생각했을 것이고 또한 날씨 등등을 생각하니까 엄두가 잘 나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확고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 먼 거리나 운반 방법이나 기후나 이런 것이 다 불편한 것을 뛰어넘어서 자신이 그 막벨라 굴에 매장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30절 하반절에서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막벨라 굴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 이삭과 리브가 부부, 레아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3대가 매장되어 있는 가족묘와도 같습니다. 리브가와 레아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에 처음 나옵니다. 야곱이 그곳에 매장되기를 원하는 것은 단지 그것이 그의 수구초심의 마음이거나 가족 묘에 묻히고 싶은 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이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들과 후손들에게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곳에 묻힘으로써 그의 후손들도 언젠가는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30절에서 32절 중에 눈에 띄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은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레아는 야곱의 외삼촌의 장녀이자 야곱의 첫 아내입니다. 동생 라헬보다 예쁘지 않아서 야곱에게서 사랑을 잘 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라반이 라헬을 넣어주어야 할 신방에 레아를 넣어주었습니다. 야곱은 얼떨결에 다른 여자랑 결혼한 것입니다. 흔히 남자들이 연애할 때 한 번도 자기 애인의 그 화장을 하지 않은 민낯을 보지 못하다가 신혼여행을 가서 샤워를 하고 나온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인 줄 알고 누구세요라고 말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야곱은 다른 사람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야곱이 삼촌에게 항의를 하자 외삼촌이자 장인은 동생을 언니보다 먼저 보내는 것은 이 고장의 법이 아니네라며 7일만 더 일하면 라헬까지 결혼하게 해주고 그 후에 7년을 더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위해 일한 7년을 며칠같이 여겼습니다. 그 7년은 그에게 행복한 수고였습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난산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야곱은 거기에다 라헬을 매장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그토록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라헬의 무덤 곁에 매장해 달라고 라헬과 함께 합장해 달라고 유언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깊이 깨닫게 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 레아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연거푸 낳았습니다. 레아가 낳은 유다를 통해서 통치자들이 나오고 메시아가 올 것을 깨닫게 된 야곱은 자신과 자신들의 후손을 위해서 막벨라 굴에 매장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33절입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더라. 야곱은 자신의 마지막 말을 하고 147세의 일기로 마지막 숨을 내어 쉬었습니다. 그의 죽음에 대해서 33절은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29절에서도 야곱은 열두 아들에게 자신의 죽음을 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죽음은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죽음을 표현할 때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음 온 곳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 온 곳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가 본래 출발했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사람들입니다. 야곱처럼 자신의 모든 말을 자식들에게 전부 하고 돌아갈 수도 있지만 모세처럼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즉 자신이 그토록 이루기를 원했던 일을 완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바통을 넘겨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헤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신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 갑자기는 예상하지 못한 질병일 수도 있고 피할 수 없는 사고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헤롯 왕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던 야고보 사도처럼 본인이 인식했던 또 인식하지 못했던지 간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목숨이 끊어져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어떠한 형태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가장 적절하고도 중요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시편 116편 15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귀중하다는 것은 가치가 있는 빛나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값비싼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도 죽음은 더 값비싸고 더 빛이 난다고 합니다. 목회자들의 인격이 세월이 지날수록 만약 더 훌륭해지고 좋아진다면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장례식을 많이 참석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장례식에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수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이 없는 결혼식이 있을 수는 있을는지 몰라도 깨달음이 없는 장례식은 없습니다. 50장 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히려 울며 입 맞추고 아버지의 임종을 확인한 요셉은 아버지의 얼굴에 엎드려 눈물을 쏟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야곱의 죽음은 호상 중에서도 호상입니다. 물론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비하면 적게 살았지만 요셉에 비하면 37년이나 더 살았습니다. 그가 표현한 대로 그의 인생은 험악한 세월이었는지는 몰라도 그의 결과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22년 동안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었고 더구나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의 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의 아들이 높은 자리에 올랐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총리의 아들을 만남에 따라서 기근의 세월을 이길 수 있었고 수백 년 후에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야곱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 누구보다도 깊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두 아들에게 축복하면서 요셉에게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더 낫다고 자신있게 기도합니다. 그것은 그가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형편없는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총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무리 연세가 그 높은 상태로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떠나보내는 자식에게는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상실감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우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의 궁극적인 차이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불신자에게는 모든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것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굿바이 키스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데려가셨기 때문에 자신도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환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누구의 죽음을 보게 되더라도 울다와 입맞추다를 잘해야 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요셉은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게 했습니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생명이 그 몸으로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몸을 미라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라를 만들 때는 코를 통해서 뇌를 제거하고 왼쪽 복부를 잘라서 장기를 끄집어낸 후에 야자수와 삼나무 기름 같은 방부 처리제로 씻고는 뱃속에 몰약과 계피와 같은 방부제를 넣고는 꿰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초석 용에게 30일에서 70일 동안 담근 후에 그 고무질한 천으로 그 몸을 감쌌다고 합니다. 바로 임금이 세상을 떠나면 그를 위해서 애곡했던 기간이 72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을 위해서 애곡을 했던 기간이 7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장례식은 애굽의 국장, 적어도 국민장이었던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었던 것은 애굽의 장례법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시신을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안장하려면 시신 그대로의 상태로는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라로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장례법도 존중하고 시신도 온전히 보존함으로 아버지의 유언도 지키는 일거양득이었습니다. 곡하는 기간이 끝나자 요셉은 바로왕에게 경조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바로왕에게 직접 나아가지 않고 대리인을 나아가게 해서 장례 휴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요셉이 아버지의 장례식을 치르는 70일 동안 머리와 수염을 깎지 않았기 때문으로 여겨집니다. 애굽 사람들은 평소에는 수염을 말끔하게 깎지만 장례식 때는 그 장례식의 표로 수염을 깎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과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평소에는 수염을 깎지는 않지만 장례식 때는 수염을 깎았다고 합니다. 요셉은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애굽의 문화를 존중했던 것입니다. 애굽 민족과 히브리 민족은 서로 문화가 다른 것처럼 모든 나라는 그 문화가 다 다릅니다. 그것은 국가와 국가의 문화가 다른 것뿐만 아니라 한 나라 안에서도 지방의 문화가 참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서로의 문화를 잘 존중해 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약 10년 전에 교역자들이 함께 콩국수를 먹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 콩국수에다가 그 설탕을 넣어서 먹어야 한다고 하니까 다른 분이 콩국수에 무슨 설탕이냐고 콩국수는 소금으로 간을 맞추어야 한다고 서로 옥신각신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콩국수에 뭘 넣어서 드시나요?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감자를 삶아 먹다가 대판 싸워서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남편은 소금을 찍어 먹어야 한다고 아내는 설탕을 찍어 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로 번갈아서 한 번씩 찍어 먹으면 될 텐데 싸우다가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상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지방에서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 나와 다른 사람들을 다르다고 인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다름을 자꾸 틀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성을 잘 인정할수록 더 넓고 더 깊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바로왕의 허락을 받은 요셉은 바로 장례식을 시작했습니다. 요셉이 7절에서 9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정성 부인 또는 정성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오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또 정성 부인이 죽으면 밥을 먹다가도 뛰어나가고 정성이 죽으면 먹던 밥을 끝까지 먹고 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의 장례식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습니다. 바로의 신하 모두, 바로의 궁의 원로들, 애굽 온 나라에 있는 원로, 요셉의 온 집안과 그 형제들,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이 총 동원되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병거와 기병, 지금으로 하면 탱크 부대와 같은 특수 부대도 동원되었습니다. 그 고센 땅에 남은 것이라고는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다는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월급을 적게 받는다고 표현할 때 월급이 쥐꼬리만큼 받는다고 합니다. 쥐꼬리가 모든 동물 중에 가장 적은 꼬리는 아닙니다. 또 자식들이 부모에게 외식을 하자고 조를 때에 집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보다 집에 돈이라고는 딱 100원짜리 하나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돈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고센 땅에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남았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장례식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요셉이 애굽 땅에 미친 영향력이 컸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누구의 자녀로 태어나서 누구누구의 부모로 죽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야곱의 장례가 부러운 것은 그의 아들이 애굽의 총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의 가계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자신, 아들의 신앙이 참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부러운 것은 없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장래 행렬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즉 가시나무라고 하는 곳에 이르자 거기서 일주일 동안 다시 애곡을 했습니다. 애굽에서는 애굽식으로 장례식을 치르고 가나안 땅에서는 다시 가나안 땅 형식으로 장례식을 치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장례식에서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그곳 지명을 애굽인의 통곡함이라는 의미로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장례식에서 의아스러운 것은 요셉은 그 고센 땅에서 그 막벨라 굴까지 가면서 그 직선 경로인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는 길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 시내의 반도를 건너서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서 사해를 둘러서 가는 길을 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먼 길로 돌아서 갔는지 성경은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려서 보냈습니다. 그것은 그쪽에 있는 블레셋 족속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선 거리처럼 가는 그 길이 위험했기 때문인지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렇게 돌아갔던 그 길이 수백 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길과 거의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후에 있게 될 그 출애굽의 길을 미리 먼저 가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지난 창립 5주년 그 기념 집회 때에 윤순재 목사님께서 그 수요일 집회에서 당신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을 준비시켜놓고 일을 시키시는 분이심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자신의 전 인생을 볼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몽골에서 사역하도록 준비시켜주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인 순재가 몽골 사람들에게 그토록 흔한 이름이고 자신은 교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 교사의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몽골에서 하게 되었던 것, 그 원하지 않았던 경영학을 공부하게 된 것이 울란바토르 대학을 운영하는데 초석이 되었던 것, 우연히 참석하게 된 것처럼 보였던 교회 총무 부친의 장례식에서 그분이 내과 의사로서 너무도 훌륭하게 살았던 것을 보고 자신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분의 막내 사위가 되었고 몽골을 위해서 헌신하게 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어떤 일을 맡기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훈련시키신 후에 일을 맡기게 하셨다는 것을 간증하려면 밤을 새워도 다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심하신 분이십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그렇게 장례를 치르고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15절에서 17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던 때가 요셉이 17살 때입니다. 요셉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흉년째에 그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형들을 만났던 것은 22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때부터 또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의 나이가 56입니다. 형들이 동생을 팔았던 것이 39년 전의 일이고 또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는 말을 들은 지도 17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은 여전히 그 눌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얼마나 요셉을 두려워했는지 처음에 직접 가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사람을 보내서 자기 신들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틀림없이 베냐민을 보냈을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 허물 핫다와 죄 패사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저지르는 죄의 전형적인 표현들입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동생을 팔아 넘긴 것이 단지 동생에 대한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죄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그 은잔이 발견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사람에게 표현되고 하나님을 증오하는 것도 사람에게 나타나고 하나님께 짓는 죄도 사람에게 행하게 됩니다. 형들의 두려움에 잡혔다는 소식에 오히려 요셉은 울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진위가 수용되지 못함에 대한 속상함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애굽 총리의 형들로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가족 구성원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형제가 아니라 적어도 형들에게 자신들과 요셉은 가해자와 피해자로만 남아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겉보다 속입니다. 결혼 전에 배우자를 찾을 때는 겉이 참 중요할지 모릅니다. 학력, 직장, 외모, 재산.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속이 더 중요합니다. 그가 어떤 인격의 소유자냐가 가정생활을 꾸려가는데 훨씬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참 중요하게 다가온 단어가 스펙입니다. 4.0이 넘는 성적, 900점 이상의 토익 성적, 유명한 회사 인턴 경력, 교환학생이나 언어연수, 국내외 봉사활동, 뛰어난 면접방법, 이러한 모든 것을 갖추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취직할 때까지입니다. 취직을 하고 나면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고 그가 어떤 사람이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을 보내는 것으로 불안했던지 형들은 아예 직접 찾아갔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엎드린 형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허물과 죄에 대한 처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요셉은 그의 삶을 통해서 깊이 체득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바로 표현을 하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복수하려고 하고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바르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신이 복수를 하려면 상대가 얼마나 악한인지를 설명을 해야 합니다. 또 그것을 반드시 증명해야 자신의 복수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 가장 큰 걱정은 자신이 복수해야 할 그 악한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가 회개하고 나면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복수를 하게 되면 자신이 나쁜 사람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말은 계속 이렇게 이어집니다. 20절, 21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인간은 악을 행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창세기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은 자기의 생각대로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모세는 자기 분노를 이기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욕망을 이기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향한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핍박이라는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성경을 쓰게 하시고 기독교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아니 우리 자신들이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선을 덧입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 21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간곡한입니다. 어떤 말보다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말에 그 버럭 명수처럼 화를 내면서 내가 이미 용서했잖아요 라고 소리를 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 형들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돌보겠다고 말합니다. 이미 요셉에게 그 형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 모두 다 자기 가족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끝으로 창세기는 막을 내립니다. 요셉의 애굽으로 팔림과 종살이, 옥살이, 애굽의 총리됨, 가족들과의 재회, 아버지의 장례 등은 모두 그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이루어진 일임을 보여줍니다. 또 그 인도하심에 요셉은 신실한 도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결과적인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의 원인이 되려고 하고 시작점이 되려고 하면 자신이 훨씬 더 많이 다치고 상하게 됩니다. 지난 6월 20일 4일자 신문에 호레이스 언더우드의 4대 손녀인 엘리자베스 언더우드에 관한 기사가 났습니다. 미국 이스턴 켄터키 대학의 사회학 교수인 그는 그 장로교회 신학대학교에 있었던 에딘버러 세계 선교사 대회 100주년 기념 2010 한국 대회에서 주제 강연에서 증조모인 그 릴리어스 호튼 언더우드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신문 기사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장한 이유가 증조부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을 너무 자주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오만하고 주제 넘습니까? 하나님이 한국에서 일하셨고 주님은 나의 정조 부모가 그 사역의 일부가 되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한국에 왔던 선교사들을 신화하는 것은 말씀의 핵심을 놓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일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평생 하나님의 자리나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우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 모두는 참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고보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끝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태로 우리의 마지막 숨을 내어쉬든지 간에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의 모습이 우리의 평생에 가장 신앙적인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속적이어서 우리의 겉모습을 꾸미는 데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겉을 꾸미려고 하는 만큼 속을 꾸미는 데도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는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대리인임을 자임할 때도 참 많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불러주시는 은총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심에 대한 겸손함과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펼쳐지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